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보셨습니까? 로마? 네, 로마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한참 한국에 이렇게 배낭여행이 유행하던 제 대학 졸업할 무렵에 4년 내내 같이 붙어 다니던 그 친구랑 둘이서 이제 유럽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런던으로 들어가서 이제 독일로 이렇게 가가지고, 파리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파리로 올라와서 거기서 나오는 뭐, 그 사이에 몇 나라 더 끼어 있긴 했지만 주로 그 나라들이 주된 코스였는데, 사실 이제 여행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또 모르고 갔다가, 갔다 와서 보니까 좀더 공부하고 좀더 이렇게 연구를 하고 갔으면 더 많이 배웠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로마에 대해서는 역사 자료도 많고 로마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좋은 영화들도 되게 많습니다. 예, 뭐, 그런 것들 좀 공부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 로마는 신약 성경 시대의 배경이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혹 앞으로 여행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들은 널려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많고요. 책자도 많고요. 그런 블로그도 많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고 가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로마는 대단한 유물들이 온 도시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아니, 뒤덮다기보다는 땅 속에 많이 묻혀 있었어요. 그것을 어느 섹션이나 이렇게 다 블록을 막아놓고 막 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조상들이 현재 살아있는 후손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활동했던 로마는 어땠을까요? 대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었고,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힘이 모이고, 각종 문화가 꽃피워지고, 또 많은 신들로, 신전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결국은 그 도시에 가게 되면 그 모든 힘의 총체인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매우 세속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영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는 갈라디아 지역을 돌았고, 2차 전도 때는 마케도니아와 헬라 지역을 돌았고, 3차 전도 때는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3년 동안 제자 훈련들을 했습니다. 그 3차 전도 여행 에베소를 마친 다음에 에베소에서 바로 육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2차 전도했던 그 유럽 지역을 다시 돌거든요. 그래서 2차 때 1년 반을 머물렀던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머물러요. 거기서 뭘 했냐면 로마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로마서인데요. 바울은 그때까지 로마에 가보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지 않았지만 그때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직 대면한 적이 없는 그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신학 전반을 정리한 그런 핵심 정리를 편지로 써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을 그 전에 봤고, 아니 본인이 직접 개척했다면 알지? 그거 이렇게 하면 끝날 수 있는데,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11장이나 되는 자세한 신학 논문을 써줘서 우리가 그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또 신앙적이며 신학적인 유익을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편지 로마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죠. 그 로마서를 보낸 다음에 바울의 행보는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로마로 가고자 했던 바울, 또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로마, 과연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될 것인가요? 자,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친 다음에, 그리고 에베소로 들렀다가, 아니, 에베소에 가면 너무 오래 시간을 지체할 것 같아서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른 다음에 거기에서 잠시 뜨거운 만남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그 당시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큰 흉년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도 너무 부족하고 도움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마케도니아 지역과 이 고린도 지역을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 구제헌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 모금했기 때문에 그 절기 이전에 예루살렘에 빨리 당도해서 그것을 전해줘야 하는 그런 미션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 헌금을 모아주면서 그 교회들이 바울에게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헌금 모아주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선생님 분명히 위험할 겁니다. 가지 마세요.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20장 22절 23절 이 부분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각 성을 돌고 있는데 그 각 성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동역자들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야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바울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말씀 그대로 아주 어이없는 상황에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 증언과 모함으로 바울이 붙잡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마치 뭐 즉결 심판, 뭐 인민재판처럼 갑자기 확 몰려들어서 막 돌을 던지고 막 때리고 그래서 사람이 죽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연출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입장에서도 참 통치하기 쉽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바울이 막 두들겨 맞아서 생명이 위급한 그런 시점에 절기에 예루살렘에 파견되어 와 있었던 로마 천부장이 그 장면을 보고 바울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영내에서 하룻밤이 지납니다. 그런데 바깥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내가 식음을 전폐하겠다 하는 40명의 자객이 매복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바울의 무죄는 금방 증명될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석방되면 가는 길에 객사할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놓여지게 됩니다. 이 상황을 이제 천부장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로마 군대의 강력한 호송을 통해서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로 바울을 이제 이송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재판을 또 기다리면서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생명을 걸고 정말 1시간, 정말 10분이 아깝게 정말 그 천분을 아끼며 달려온 바울에게 이 밑도 끝도 없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시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어쩌면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요셉을 생각했을 것이고 또 다윗의 광야 생활을 생각하고 모세의 광야 40년의 광야의 생활, 뭐 다니엘, 예레미야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갇혀 있었던 그런 묶여 있었던 그 시간들을 묵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갇힌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시간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계시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상황적으로 볼 때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아니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시간이다, 의인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있었던 것은 그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둠으로써 유대인의 그 환심을 계속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누가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계속 수시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주 부르다 보면 이제 바울이 어떤 강력한 어떤 재정의 어떤 뭐 이렇게 수송책 그 라인이 있는 줄을 알고 계속 부르다 보면 돈이라도 좀 줄까 싶어서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듣는 게 재미있기도 하고 또 자꾸 부르다 보면 인사를 자꾸 하다 보면 또 다르게 인사를 할까 싶어서 계속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계속 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음이 부담이 되고 이렇게 내가 변하려 그러면 잠깐 가 있어 이렇게 변하기는 싫고 부르기는 하고 이런 기간이 2년 동안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실 이 벨릭스가 좀 무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총독이 교체가 됐습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교체가 됐는데 그 베스도도 사실은 이 유대 지역에 오는 총독은 참 터프한 지역에 오는 거예요. 사실은 뭐 한국에도 제가 선생님이나 뭐 공무원이나 한 번씩 오지를 가잖아요. 그래서 오지를 가서 잘 해내면 이제 크레딧 점수도 오르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반드시 오지는 한 번은 가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은 로마 총독의 험지였습니다. 오지. 그래서 이것을 참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통치가 어려운 민족이거든요. 그 베스도도 와가지고 이 까다로운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더러 제안합니다. 25장 9절 말씀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2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길에는 바울이 길로 나오기만 기다리는 자객들이 아직까지 살기 등등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10절에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이 발언에 이어서 바울이 놀라운 발언을 하는데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 상소권은 모든 로마 시민에게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이 가이사라는 말은 이제 원래 성이죠. 시저라는 건데 시저가 이제 황제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가이사, 시저라는 말이 황제의 대명사처럼 됐습니다. 그 당시에 가이사가 누구였냐면 네로였어요. 네로. 우리가 아는 그 네로예요. 근데 그 네로가 전반기는 좀 괜찮다가 그 통치 후반기 때 이렇게 좀 정신 이상해지면서 핍박이 시작됐는데 이때는 아직 전반기라서 이제 정신 상태가 좀 괜찮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네로를 직접 만나는 건 아니에요. 로마 시민이 상소한다고 황제를 다 만나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 말은 로마의 그 최고 의결기관 그 대법원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가게 됩니다. 미결수의 신분으로 지금 자유가 억압된 상태이지만 그것이 바울이 가장 잘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가다 보면 길에서 암살당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석방되면 확실하게 암살을 당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호위부대를 대동하고 지금 로마로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죄인이고 내 옆에 계속 뭐 이렇게 군인들이 붙어 있고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방법이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가는 방법,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내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계속 꼬여서 마음이 불편하고 계속 어려웠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느끼셨던 적은 없습니까? 가장 불편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바울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안전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개입하시고 그렇게 섭리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job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을 때 그때 누가랑 헤어졌거든요. 누가가 3차 전도 여행 때 계속 같이 있다가 그때 헤어졌는데 2년여 만에 다시 누가가 합류합니다. 27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1인칭 복수죠. 지금 이 우리가가 나올 때 누가가 지금 바울이랑 같이 있을 때 우리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이제 오랫동안 또 감옥 생활을 했던 바울의 건강을 또 체크해 주기 위해서 여러모로 또 바울의 주치의 겸 그렇게 바울의 로마행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서 있었던 그 바울의 그 많은 대사들을 또 바울이 쭉 얘기해 주고 그것을 또 기록으로 남기는 일들이 그 배 안에서 있었을 겁니다. 때는 늦가을이었고 지중해의 배 운행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 무렵 이 그 겨울에는 이동을 안 했거든요, 지중해에. 근데 그게 막바지였는데 좀 급히 이제 출발은 했는데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리고 배에 있는 기구를 다 버리고 마지막 남은 음식 배를 좀 채우고는 다 버리고 배는 결국 파손되고 헤엄치고 나무 판자를 붙잡고 어느 섬에 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장면들을 이렇게 좀 보면 바울이 그 폭풍 가운데서 배, 뭐 선장도 그 노련한 선원들도 다 손을 놓고 벌벌 떠는 상황에 바울은 매우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7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배에 지금 영적인 모든 어토리티를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배는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난파되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 특히 죄수를 맡은 군인들의 미션이 있는데 그 죄수를 잃어버리면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지진이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 지금 이 배가 난파되어서 이제 죄수들이 헤엄을 쳐서 바다로 나가게 되면 어디로 도망갈까 해서 군인들이 이 죄수들 지금 다 죽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그걸 막아요. 금방 그 바울의 그 말들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 바울에게 어떤 영적인 힘이 느껴졌던 거죠. 그런 게 느껴져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을 비롯한 모든 죄인들과 군인들과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낙오 없이 헤엄쳐서 널판지를 붙잡고 배에, 배로부터 그 섬에 다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가 파선했는데, 풍랑 가운데 파선했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았다 하는 것을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 고대에 그 신화적 세계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 바다에 신이 노했는데, 그로부터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의인이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누가의 사도행전 기록의 그런 방향과 관점에서 본다면 이 로마로 가는 배가 파선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을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드는데요. 굳이 우리가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면 누가가 이 배에 승선해서 이 모든 장면을 실제로 보고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도행전 기록의 사실성에 대한 크레딧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이 백부장 율리오를 비롯해서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이 사람들이 결국은 로마로 갈 거잖아요. 로마로 갈 것인데 그들이 이 배에 탈 때부터 바울이 했던 말들을 쭉 다 들었고 이 풍랑 가운데서 모두 다 던지고 다 생명이 위태로워 벌벌 떨고 있는데 바울이 했던 말을 다 들었고 그 바울의 말대로 이 사람들이 다 살았던 역사를 다 본 증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뭔가 경험한 거예요. 그것이 로마에 바울이 입성하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렇게 해서 바울 일행이 로마에 당도합니다. 처음에 그 배를 탔을 때는 죄수의 신분으로 탔었는데 로마에 도착할 때는 전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28장 15절 보시면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이게 우리가 인칭 대명사도 잘 확인해야 되고 사실 더 자세히 이 본문을 이해하려 그러면 아피오 광장이나 저기 어렵게 생긴 저 말, 저 지명이 어디인지 요거를 잘 이해해야지 이 상황이 이해가 되겠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뭐 포트리가 어딘지, 뭐 에디슨이 어딘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쯤인지 알잖아요. 그 거리가 어떤지 이런,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지도를 펴놓고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예, 뭐 목사는 다 알 거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도를 펴고 앞뼈 광장이 어딘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선생이란 말이 먼저 선자잖아요. 하루 먼저 알면 선생이에요. 저는 몇 시간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그냥 후루룩 후루룩 읽었는데 아피오 광장은 로마로부터 남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그런 광장, 시장 그런 곳이고 거기서 여기 이름이 뭐예요 이거? 트레이스 타베르네.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뭐 어떤 지명인가 봐요. 아마 여관하고 이렇게 몰하고 복합되어 있는 그런 어떤 곳인 것 같아요. 숙박시설을 끼고 있는 종합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이 그곳 형제들에게 들렸어요. 누구에게 들렸다고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일단의 무리를 이끌고 바울을 환영하러 지금 70km를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 광장에 모여가지고 바울이 온다 그러니 거기서 와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 오셨습니까? 환영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건데 뭔가 상황이 막 역전된 거 아니에요? 70km를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5-60마일을 지금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환영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km를 더 가니까 이 여관 있는 그 숙박 그 타운에서 또 플랜카드 걸고 뭐 바울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환영 행사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죄수의 신분으로 탔는데 도착할 때는 로마의 개선장군처럼 도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멋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떠올려 보세요.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런 역전을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6절을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함께 합숙하는 어떤 그런 감옥 같은 데다가 집어넣은 게 아니고 군인으로 말하자면 다 같이 그냥 일자로 누워가지고 자는 그 병영에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냥 장교 숙소 같이 따로 이게 빼준 거예요. 그냥 감시하는 그냥 군인 한 명씩, 4시간마다 교대하는 군인 한 명씩 붙여주고 따로 지낼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렌트를 해가지고 2년 동안 그렇게 따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훨씬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만나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율법 교육도 하고 또 회당에서 계속 성경을 구약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유명한 설교가 이제 베드로의 설교, 스테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 그렇죠. 그 설교들의 그 흐름을 쭉 보시면 어디부터 시작해요? 이게 뭐 창조부터 시작하는 설교도 있지만 주로 유대인들 딱 있으면은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들이 바라봤던 분이 바로 이분이신데 이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든. 그러면서 지금 구약에 있는 모든 그 구약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해 주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바울은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오늘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구약을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지금 모세의 율법, 그러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말, 그러면 어디부터 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17권의 그 선지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 그 모세 오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분, 모세의 그 성막이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분, 그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이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분,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풀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열하게 또 증거하고 질문을 받고 토론하는 그런 현장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또 나갑니다. 바울은 항상 동족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은 일부 있었지만 상당수가 반대하고 죽이려 하고 하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또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 렌트 집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2년 동안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재판이 있다가 호출하면 또 12대로 가서 그 감옥에 잠시 머물면서 며칠간 재판을 받고 또 다시 이 집에 돌아오는 이런 생활을 2년간 반복했던 거예요. 그 2년간 바울의 삶을 요약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증거했고 또한 바울이 했던 것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옥중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이 2년간의 시간도 그 2년 그냥 뭐 빨리 뭐 한 두 주 만에 석방해주고 뭐 이렇게 전도하게 해주면 훨씬 낫지 않았겠나, 우리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2년의 기간 동안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그 가옥에서 복음을 계속 증거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썼던 이 네 권의 옥중서신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에게 끼쳤던 영향과 오고 오는 2000년 동안 교회에게 주었던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이 마치는 장면이 되게 좀 급박하지 않습니까? 너무 급작스럽죠. 이게 너무 갑자기 마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거든요. 이렇게 마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만약에 주인공이면,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면 바울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잘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치는 게 올바를 것 같은데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거침없이 전파되는데 딱 맞춰지고 있는 거죠. 복음 그 자체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가 있었습니다. 결국 로마로 나갔고 로마에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바울의 열정이나 바울의 비전으로 본다면 또 우리는 그렇게 보기가 쉬워요. 바울이 가슴에 로마를 품었다. 로마를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로마에 결국은 당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은혜 받고 막 적용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큰 꿈을 품어라. 로마를 향한 꿈을 품어라. 막 이러면서 막 바울 보라고 막 그 역경도 이 로마에 대한 그 심장으로 다 뚫고 나가지 않느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자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볼 줄 알고 하나님의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성경을 좀 바르게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바울에게 바울이 막 지쳐있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바울이 받은 거죠.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자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빅픽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사실 정말 큰 빅픽처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읽는 가장 큰 그림이다. 빅픽처다. 그때 그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1장 8절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본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기억하시고 암송하고 계시죠? 지금 머릿속에 딱 좀 떠올려 놓으세요. 계속.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지역과 언어와 문화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땅끝으로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복음의 증인이 땅끝으로 나가게 되는 그 그림이 사도행전 전체를 인프라로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되어 그것이 목표 지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결론에 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성취되었는지를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에 가장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증인의 대명사로 우리가 바울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바울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지금 땅끝에 와 있는 거죠. 누가는 지금 로마를 땅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사가인 이 누가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고 끝나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 땅끝을 로마로 보고 있어요. 그 로마의 그 심장부에 그 한복판에 가장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장면으로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제 땅끝을 로마로 보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냥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봐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다 보면 결국 로마에 닿게 돼요. 땅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거침없이 그 땅끝에서 전파되고 있는 그 장면. 사도행전이 급하게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대입해보라는 숭고한 주님의 명령이 거기에 담겨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의 땅끝, 우리의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를 세운 그 땅에서 펼쳐져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대장정을 우리가 또 마무리합니다. 성령 충만한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큰 그림을 누가가 그려주었고 우리가 그 그림 안에서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우리가 동참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한 발짝 또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모두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